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3일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대회를 열었지만 득표 집계 과정의 수치 불일치 등으로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에서 아이오와주 내 1,700여 선거구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결과와 1차와 2차 투표 합산 결과 그리고 후보별 할당 대의원 수 등 3개 항목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경선의 첫 시작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2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4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3,200명이 넘는 새로운 확진 환자가 추가되며 총 2만여 명이 넘는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서 64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숨지며 사망자 수가 총 425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 570여 명의 환자가 위독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베이성의 긴급히 마련된 병원에서는 3일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약 천여 개의 병상이 마련됐지만 어제만 2천 명 이상의 환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해 1,74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이를 성명을 내고 1조 2천억 위안, 1,74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축된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연휴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1월 31일로 예정됐던 주식시장 개장도 연기됐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식시장 개장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중동평화 구상의 일부 내용이 국제적인 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동평화 구상이 담고 있는 이스라엘 영토 관련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미국의 중동평화 구상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문제 제기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직접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 문제와 예루살렘 수도, 안보와 난민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유럽연합 EU와 협력해 지난 2015년 체결한 핵 합의를 유지할 준비가 됐다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3일 테헤란을 방문한 호세프 로엘 EU 외교안보 대표를 만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는 다른 당사국들이 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이 여전히 유럽연합과 충분히 교류하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사국들이 핵합의를 완전히 지킨다면 이란은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로하니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 원조를 요청했다며 핵 합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렐 대표는 이란 핵 합의 위반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이 논의하는 시간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로 심각한 물가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만 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2월 4일 11,34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환율도 올랐습니다. 1월 말 달러당 8,650원이었던 환율은 2월 4일 기준 8,832원으로 올랐습니다. 버스와 트럭에 사용되는 디젤유는 7,250원에서 8,568원으로 뛰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1,800원에서 1,900원으로 올랐고 쌀값은 4,625원에서 5,670원으로 22%나 올랐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조사지인 양강도와 함경북도의 모든 물가가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의 경우 쌀값이 6천원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 수가 2003년 유행했던 사스로 인한 피해 규모를 넘어서고 전파력도 커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I have today declared that the coronavirus presents a public health emergency in the United States.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이 통제가 되면 일단 외화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적으로 더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나마 숨통을 열어놨던 부분이 막히는 더 막히는.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 많게는 9도에서 10도까지 떨어져 영하 33도에서 영하 7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 21도에서 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 수가 지난 2003년 유행한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넘어섰습니다. 치사율은 아직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들보다는 낮지만 전파 속도가 빨라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3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361명이 숨지고 확진자 17,20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과 비교할 때 하루 만에 사망자는 57명, 확진자는 2,829명이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현재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가 1,200명을 넘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첫 발병이 보고된 지 두 달이 채 안 된 현재 사망자 수가 지난 2002년 11월 발병한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바이러스 창궐 후 차단까지 9개월이 걸린 사스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 수는 349명이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첫 발병 사례가 보고된 우한 폐렴의 확산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3일 현재 미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을 포함해 유럽 등 전 세계 23개국으로 퍼졌고 4천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필리핀에서 첫 중국 밖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스는 당시 전 세계 37개국 8,096명을 감염시키고 774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10% 가까운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중국 내 감염자 숫자와 사망자 수 추이를 토대로 추산된 치사율은 4%로 추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치사율 등은 추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23일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염병 재생산 지수를 통해 최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감염된 한 명이 2.5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호흡기 계열의 병원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지난 200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 감염자가 보고된 중동 호흡기 질환 메르스입니다. 전체 감염자 2,494명 가운데 858명이 숨지며 치사율 30%를 넘어섰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일일 단위로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상황보고서에서는 증상이 있는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이 확실히 높다면서도 무증상 환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으로 감염병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해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기금을 제공하고 감염 확정 진단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31일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I have today declared that the coronavirus presents a public health emergency in the United States.
알렉스 아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기점으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전 예방적,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임시 대책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주 동안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이 잠정 금지됐고 우한시가 위치한 후베이성에서 귀국하는 미국 시민들은 최대 14일 동안 강제 격리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자국민들이 지정된 11개의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의 3대 항공사도 지난주 잠정적으로 중국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도 지난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최근 중국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홍콩, 그리고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은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지난 1일부터 동일한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국경 폐쇄가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해답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really don't think a complete closure of the border control points is the right answer to the
하지만 남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적 요구에 따라 중국과 연결되는 국경 관문 네 곳을 추가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과 중국을 잇는 국경 관문은 두 곳만 남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이나 후베이성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3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국제여행과 무역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조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각국의 증거에 기초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re is no reason for measures that unnecessarily interfere with international travel and trade.
세계 여러 나라들은 외국인의 입국 금지 외에도 백신 개발과 자국민 구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지역 단위의 정보 공유뿐 아니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와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사무소가 협력해 바이러스 감염과 전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31일 1천만 유로, 약 1,300만 달러를 시급히 필요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가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의 효율적인 임상적 관리와 공중보건 측면의 대응과 준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3일 영국 정부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서 2천만 파운드, 약 2,6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6시간 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약키트를 이르면 7일부터 의료 현장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당일 오후 식약처에 긴급 사용허가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시약 생산과 보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목표는 2월 7일 날부터 검사를 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미국과 일본, 한국, 영국, 독일 등은 중국 우한시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으로 자국민을 후베이성에서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2일 우한시에서 자국민을 데려올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만 중국 정부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캐나다의 전세 비행기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대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에 따른 수입 감소, 또 국경 밀무역 위축이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간 상품 수출입 총액은 위안화 기준 192억 4천만 위안, 미화 약 27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19.6%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액은 177억 6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4억 8천만 위안으로 4%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수출액의 12배로 북한 경제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상품 수출입 수치로 현재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북중 국경 폐쇄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마저 모두 중단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4일 VOA에 이번 사태로 북한의 관광 수입 감소는 물론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북중 국경 무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적자에서 21억 불 정도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3년 연속 56억 불 정도 마이너스였고 그거를 이제 근간이 이제 이어가는 게 관광 수입이라든가 내지는 해외 나가서 벌어 들어오는 돈들. 저 근데 그것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제 활동하기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외화벌이 측면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이고.
정선임 연구위원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은 물론 세계 무역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 역시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인 동시에 대인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밀무역도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밀수라고 해도 세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세관 검역 강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97호 결의안에 따른 생산재 수입 금지로 현재의 어려움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공장, 설비, 시설 이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부품이나 이런 게 재고가 떨어지는 대로 공장 가동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확산이 돼서 국경이 통제가 되면 일단 외화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적으로 더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나마 숨통을 열어놨던 부분이 더 막히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밀수 같은 것도 대인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과의 대인 접촉을 막으면 생산재 밀수했던 거 이런 부분도 좀 약화될 수 있겠죠.
임선임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계속 고갈되는 상황과 함께 향후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북한 시장 내 대규모 혼란이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4일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북중 무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국경 폐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무역 중단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영훈 수석연구원은 2003년 사스 사태 당시에 8개월간 북중 무역이 중단됐다며 이번 국경 폐쇄 역시 최대 1년 이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세를 바꿀 정도의 영향은 아니란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관광이 지속되더라도 북한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재 때문에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그게 약간 더 타격이 가해지는 정도? 대세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이미 북한 경제는 어려운 것이고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지 않나,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비하면 얼마 안 되죠.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광산물 수출 못한 거, 그 타격이 몇 배 더 큰 것이고 이거는 뭐 그거에 비하면 훨씬 적으니까.
실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의 대외 교역 사업과 산업 활동이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적어도 대외 교역 측면에선 대북 제재의 충격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경제적 수단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양운철 수석연구위원도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인 관점에선 북한 경제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밀무역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밀무역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완전히 막을 순 없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영훈 수석연구원은 주로 제조업, 임가공 원자재와 식료품 등 소비재 공급 부족 등으로 나타나겠지만 송유관으로 공급되는 원유 등 에너지 부문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남북한 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황을 봐서 북한 측과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보건성 관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북한에서 발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의료장비와 약품 등의 부족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감염증 대처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미국 대선 전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 주요 후보들이 그동안 밝혀온 대북 인식과 또 한반도 관련 주요 공약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당원대회는 지역별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후보들에 대해 토론하고 7월 열릴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대의원을 뽑는 행사입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최근 4차례 모두 이곳에서 이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이어져 미국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마가 확실히 되면서 이에 맞설 민주당 후보 선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1명의 민주당 후보 가운데 지지율 상위권에 있는 주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은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 똑같은 지지율 25%를 기록하며 경선 초반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으로 비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선 미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 진전을 위해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가 대북 해법에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교정책 자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샌더스 의원은 북한과의 평화관계 촉진을 통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핵 감축 사찰과 함께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의 평화관계 촉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안보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제거를 위해 단계적 협상이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샌더스 의원의 외교정책 자문은 미국 진보센터에서 활동하며 진보적 외교정책 블로거로 유명세를 탄 매트 더스 씨가 맡고 있습니다. CBS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1%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맹추격하고 있는 부티지지 전 시장은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북핵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외교협회에 따르면 부티지지 전 시장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과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사찰단이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의 외교정책 자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보 담당 국방차관보를 지낸 더그 윌슨 씨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16%로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워런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과의 공조 그리고 국무부 전문 인력 복원을 통해 협상팀에 힘을 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를 강조하며 북핵 미사일 동결을 대가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검토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런 의원 캠페인의 외교정책 자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애시턴 카터 국방장관의 보좌관을 지낸 사샤 베이커 씨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와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 프랭크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유사한 조건 없는 미북 정상 간 만남에 대한 민주당 주요 주자들의 견해는 엇갈립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큰 양보 없이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답한 상위권 후보는 샌더스 의원이 유일합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런 의원은 일부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약 5개월 동안 50개 주에서 코커스와 비당원들도 참여하는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를 통해 대선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다음 달 3일은 14개 주의 경선이 몰려있는 슈퍼 화요일로 이때까지 민주당 후보들 간 치열한 레이스가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한 달 가까이 미국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하면서 내부 재정비를 하는 과정이어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새해 들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으로 제재로 인한 내부적 어려움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꼽았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3일 VOA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외교에서 자신이 바라는 승리를 이뤄낼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외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He's got his own internal problems caused by the sanctions in part, and he's really focused on trying to find a leadership within North Korea.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상태이고 특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길 바라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혔듯이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 등을 자제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im is probably thinking to himself, do I invest a lot of my own political capital making a deal with Trump? Then November, Joe Biden comes into office and undoes the whole thing.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맺더라도 11월에 만일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를 모두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라는 모험을 할 가치가 있는지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미국과 협상하는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재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해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 따라 북한의 침묵은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He made it pretty clear that there's no specific timetable for North Korea to take any one or all of the various actions that he mentioned in that speech.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취할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의 전략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계속 추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미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국가 전략을 재편성하고 있어 대외 메시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y have to adapt. That's what the thrust of the report said. They have to reorient their whole society based on that.
북한이 미국의 제재 완화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에 맞춰 스스로 적응해 나가려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전략을 재편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침묵은 탄핵 국면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탄핵 국면 이후 2, 3주 정도 기다리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first path is, you know, wait till after impeachment, maybe give Trump 2 or 3 weeks, see if they have any new proposals. If not, you head into the spring when the North Koreans traditionally
만일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북한이 역사적으로 겨울철이 지난 후 봄철에 본격적으로 했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4일로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와 비핵화 목표에 대해 짧게 언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낸다면 북한은 이에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벤의 선임 연구원은 미한 연합 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비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hat North Korea doesn't want to do is to push the US and South Korea into returning to more robust drills.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연합 군사 훈련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훈련이 모두 취소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다음 달 미한 연합 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럽연합이 안보 위협과 불법 체류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한을 포함한 105개 국가에 강화된 단기 비자 발급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들의 유럽행 비자 발급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 대외관계청은 3일 성명에서 지난 2일부터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05개 나라들에게 새로운 단기 비자 발급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비자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비유럽연합 국가들이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불법 체류를 근절하고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비자 강화 규정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관광산업의 중심지인 유럽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지난 9년간 해마다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EU 비자 신청 건수도 2009년 1,020만 건에서 2018년 1,600만 건 이상으로 약 60% 가까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불법 이민과 체류, 안보 위협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EU는 강화된 비자 발급 규정에 따라 신규 비자 발급 신청자는 비자 신청서와 여행, 체류 계획서를 3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자의 입국 조건 이행 결과를 체류 기간 내내 철저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EU의 쉥겐 비자 정보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150명이 EU 비자를 신청해 모두 1,868명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532명이 EU 비자를 신청해 506명이 비자를 받아 가장 많았습니다. 2014년에도 527명이 비자를 신청해 491명이 받았지만 2016년에는 330명이 신청해 271명 허가로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363명이 신청해 282명이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18년 북한의 EU 비자 신청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에 주재하는 스웨덴과 폴란드, 독일, 체코 등 4개국 대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웨덴이 133명의 북한인에게 비자를 승인해 가장 많았고 폴란드 91명, 독일 52명, 체코가 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유는 회원국들 안에서 여권 없이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쉥겐 조약에 따라 회원국 외 국민이 쉥겐 조약 가입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처음 입국 예정 국가의 비자 심사를 받고 영내에 들어서면 6개월간 최대 90일까지 회원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 임무를 맡은 주한미군 부대가 지난해 말 한국군과 진행한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제23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11월 중대 야외기동 2차 훈련이라는 제목의 사진 31장을 올렸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 핵과 생화학 무기 생산시설을 접수하고 이를 회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이 부대가 지난해 12월 18일에 한국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진행한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사진 속에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병력 수십 명이 방독면을 쓴 채 목표시설로 보이는 터널 입구에서 투입을 대기 중인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또 화생방 계측기를 이용해 어두운 지하시설을 탐색하는 병력들이 대량 살상무기 제조 의심시설과 요인을 찾아낸 뒤 지하 벙커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과정별로 자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중대급 부대가 북한 대량 살상무기 제거 관련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화학, 생물학 전력에 맞서기 위해 미한 동맹이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훈련이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the type of training that South Korean and U.S. forces are conducting so that when
유사시 미한연합사령부가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가 위치한 장소를 확정 지으면 미한연합군이 실전 투입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무기화해 한국군과 미군에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501 중대에 배속된 화생방 무기 전문가들이 해당 무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뇌관을 분리해 최종 해체하는 작업을 맡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일 VOA에 일반적으로 북한은 미한연합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할 것을 두려워한다며 이번 훈련이 수년 전부터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온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전시에 북한이 다량의 화학 생물학 무기를 쓸 걸로 예상된다며 미한 동맹이 이런 위협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파괴하거나 해당 무기들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피해의 양을 사전에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need to be prepared to actually destroy those facilities.
베넷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다 메쿠미의 어머니가 84번째 생일을 맞아서 딸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과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에 납북자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용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납북 피해자인 요코다 메쿠미의 모친 요코다 사키에 씨가 딸에게 쓴 편지가 3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키에 씨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이달 4일이면 84세가 된다며 나이를 먹기만 하는 생일은 조금도 기쁘지 않지만 메구미라면 밝게 축하해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엄마가 할머니가 돼버렸다며 익살스럽게 웃으면서 자신을 안아주는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메구미 씨는 1977년 11월 13살의 나이에 일본 니가타현에서 하교길에 실종됐습니다. 북한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메구미 씨의 납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고이즈미 전 총리가 두 번째 방북했을 때 메구미 씨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며 유골을 일본 측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DNA 감정 결과 이 유골은 가짜로 밝혀졌고 지금까지 메구미 씨의 정확한 생사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케이 씨는 편지에서 본인은 지금 열심히 매일 살고 있다면서도 체력의 쇠약해짐을 느끼고 하루하루 벅차게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필사적으로 회복치료를 받고 있는 자신의 남편이자 메구미 씨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한순간이라도 빨리 메구미와 만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초조함 때문에 온몸이 저려온다고 전했습니다. 사케이 씨는 이것이 늙어감의 현실이라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싸워왔지만 더 길게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케이 씨는 이런 현실을 정치인이나 정부 관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하면서 납치의 잔혹한 현실을 더 직시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의회에선 납치 문제가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결의를 관철시켜 모든 납치 피해자를 구해내 조국 땅을 밝게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납치 사건은 국가 범죄임과 동시에 인간의 원죄 그 자체라면서 메구미 씨 등 납치 피해자도 그 가족들도 납치라는 무도막심한 북한의 죄로 인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사케이 씨는 메구미와 함께 보낸 시간이 메구미가 13살이 될 때까지라는 적은 시간이었지만 막 태어났을 때의 메구미를 안아올린 순간부터 많은 행복을 누렸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다음 생일만큼은 메구미와 함께 보내고 싶다면서 그걸 실현시켜줄 수 있는 건 일본과 일본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정상회담 제안에도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전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에 수행한 바 있는 아베 총리는 당시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한 대북 강경 대응을 주장해 결국 북한이 일본인 납북에 대해 인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회담 한 달 뒤 납북 일본인 중 5명을 송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7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명의 일본 납북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리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향희 기자입니다.
김일성 주석을 온전히 태양으로 믿고 당에 충성했던 리사 김 씨. 그러나 북한 사람들의 끔찍한 굶주림과 백성을 돌보지 않는 정권에 대한 혐오와 회의감에 탈북을 결심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탈북을 1997년도에
네, 엄마가 중국 친척들한테 나를 넘겨주고 엄마는 다시 들어갔어요. 친척한테서 많은 보호를 받았죠.
친척의 소개로 중국 남성을 만나 아들을 낳고 살았지만 숨어 살아야 하는 중국의 탈북 여성들처럼 삶이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제 먹고 배부르는 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뭔가가 이렇게 자기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숨어 살아야 될. 그 특히 또 아가 점점 크고 있는데 무서워서 학병청이나 이런 데도 다 막 아빠가 가야 되고 막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태어나 쭉 부모님의 그늘 아래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살았던 리사 씨에게 신분도 없이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불안한 무국적 불법 체류자의 삶은 7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냥 그 공장 있는 우리 친척 공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또 뭐 탈북자 탈로 나가지고 또 뭐 한국 집에 식모 하다가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무사히 잡히지 않고 또 도착하고
2005년 한국에 도착한 리사 씨. 아들과 남편이 한국으로 함께 와주길 바랬지만 가족들은 중국을 떠나지 않았고 리사 씨는 태어나 두 번째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리사 씨는 한국에서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울 결심을 하는데요. 제빵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이런 학교 가서 배워라.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게 3D 업종 중에 하나라 힘들어서 안 하는 업종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교육을 했었죠.
리사 씨는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는 일에 몰입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따야지만 300만 원 나오니까 이제 또 그 자격증 따고 예.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정규 교육 받은 다음에 설탕공예, 마지펜 공예, 그다음에 좀 그 이제 아까 보던 그 했던 그 케이크 그게 6개월 과정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기능장 내가 꼭 빵으로 성공할 거야 라는 사람만 그거 배우죠. 사실은
기본적인 걸로 해도 자격증은 주는데
주는데
말하자면 고급 제빵사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식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웠죠. 또 6개월. 그래서 1년 과정을 겹쳤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드디어 첫 직장 제과점에 들어가게 된 리사 씨.
이제 공장장이라고 해요. 공장장 아니면 무슨 그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주방장?
그렇죠. 주방장이죠. 셰프? 셰프죠. 셰프. 아. 주인 그러니까 매니저급 셰프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 제빵계에서는 공장장이라고 불러요?
네. 그냥 공장장. 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내도 공장장 하니까 나도 그냥 공장장 하고 사장님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공장장 있고 밑에 이제 케이크 하는 사람 뭐 시다발이 한 두세 명 되죠. 제가 제일 낮은 급 시다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하냐면 설거지부터 해요.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그 철판 계속 닦아야 되고 그게 하늘처럼 높게 간다요. 이제 케이크 그러니까 빵이 얼마나 많아요. 빵 종류가.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종류가 또 얼마나 많아요. 쿠키로부터 해서 막 머핀, 파운드 막 그거 다 닦아야 돼요. 기름으로. 그러면요. 이 손 이 손 눈곱마다 기름때가 쫙쫙 들어앉아 가지고 여자 손인지 남자 손인지 색감이 이제 그런 거를 한 2년 했어요.
아, 이래서 제빵사를 어렵고 힘든 3D 업종에 들어간다고 하는구나. 실감났지만 리사 씨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탈북자니까 견디는 거죠. 못 견디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해요. 그 일 자체. 근데 저는 그때 딱 하나 뭐냐면 나한테 일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뭐 그런 거.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행복해. 중국에서는 돈 벌자도 못 벌고 뭐 일자리 같은 거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계속 숨어 다녀. 그렇죠.
남보다 빨리 철판을 닦고 공장장이 시키는 일도 해치웠던 리사 씨.
한 달 동안은 뭐 한 시간에 철판 10개 닦는다 그러면은 한 두 달 지나니까 20개 닦고 뭐 한 석 달 지나니까 뭐 3, 40개는 그냥 허양 웃음에 닦고 뭐 이런
이게 한 시간에요?
예. 이런 그 이제 쌓이는 거예요. 벌써 이게 여령 같은 거 있잖아요. 빨리 닦는 여령 뭐 이런. 이제 그런 거는 북한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하기 위한 그런 건 되게 빨리 하더라요. 그래서 딱 공장장이 보니까 어? 이놈 쓸만하네? 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술 전수하는 거예요. 3개월 되니까. 오. 3개월 되니까 너 이거 네가 짜. 딱딱 짜는데 야 높이 정확히 맞춰.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맞추고 딱 합격됐나? 이게 맞춰. 이게 해야 돼. 군대가 똑같아. 됐나 안 되나? 그럼 딱 보고 오케이 어분에 넣어.
오.
어분에 딱 넣어. 야 시간 25분.
밤에는 호텔 제과제빵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저녁에는 저녁대로 또 호텔 제과제빵과를 2년째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졸업한 거죠. 현장에 있으면서 그거 같이 졸업하는데 진짜 교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 케이크 전문점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케이크 전문점 제가 6개월인가 다녔어요. 그 케이크 쫙 만들고 무스 케이크 만들고 그 얼음 케이크라고 그러죠. 얼음 케이크라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 다 만들고 그다음에 초보적인 거 하는 거예요. 저기 뭐 이제 위에다 올리는 고명 그걸 이제 또 다 만들고 시트 저녁에는 저녁에 만들 그러니까 그게 한 12시간 13시간 일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하나원 교육을 받을 당시 알게 된 직업 전문학교 교장의 권유를 받아 실력을 쌓았습니다.
내가는 기능장 되려고 그랬거든요. 최초 탈북자 기능장, 제빵 기능장. 기능장급은 좀 달라요. 연예 기사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기능장 하려면요 최소 한 곳에서 20년이 있어야 돼요.
오.
근데 제가 그때 뭐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한 곳에서 계속 일하거나 그러다 나면 이제 자기 가게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꿈을 나는 내가 교사 되려고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교장이 딱 하셔서 엄청 고민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여자가 빵이 뭐냐 가서 선생하면 좋다. 야 직업 훈련 선생 좋다 하면 이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정신없이 배우고 일하고 하루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던 시절. 리사 씨는 한국 입국 3년 만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 전문 교육 강사가 됩니다. 제빵 기능사 등 제과제빵 자격증 4개를 갖추고 말입니다.
제과제빵 아, 국가기술 자격증 그 교사로 네.
아, 그러니까는 자격증 따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10년도 더 된 첫 강의 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엄청 기도했죠. 덜덜덜덜 떨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잘해봅시다. 나는 당신네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딱 안다는 건 빵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빵만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그 남은 거는 나한테도 기대하지 마시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으로 리사 씨는 아는 만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 총각 한 두세 명 뭐 이렇게 근데 자격증 다 땄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저한테 선물도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람이 있으셨겠네요.
그때 제가 이제 딱 힘이 생겨서 할 수 있네 나도.
전원 합격 기록을 만들어낸 강사에게 학교는 새로운 임무를 줬는데요.
세터맨 인원 모집 해가지고 네가 니절로 학생들 모집해서 수업 시켜.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35명 모집했어요.
세터맨들이요?
예, 탈북자를 모집해서. 와. 내가 배워줄 테니까 야 하자.
탈북자 강사가 탈북자를 가르치게 된 것인데 낯선 남한 사람들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번 밀어붙이면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리사 씨.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며 탈북민들에게 어려운 말은 풀고 암기시키며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실기와 이론을 갖춘 제과제빵 자격증 전문 강사가 된 리사 씨. 한국 언론에 이름이 날 만큼 성공적인 정착기를 써나갔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맑겠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 어제보다 7도 더 떨어져 영하 13도입니다. 낮 최고도 영하 6도. 남포는 아침 기온 영하 4도, 양덕은 영하 11도입니다. 신의주 영하 9도, 수풍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평안남북도 지역 영하 6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자강도 중강과 강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희천 지역만 맑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 더 떨어져 영하 2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 머물겠고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영하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용현 지역만 흐리고 나머지는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12도, 개성도 영하 12도, 사리원은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6도 사이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은 맑겠고 해산과 삼전 지역만 구름 많이 낍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10도입니다. 낮 최고 영하 2도. 장전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0도. 함경남도의 장지는 아침 최저 영하 26도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는 영하 15도에 머물겠습니다. 함경북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4도. 풍산 김영건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2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맑겠고 먼바다 흐리고 눈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뉴스광장 워싱턴 뉴스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집권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균 43%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공화당과 무소속 유권자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 94%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무소속 유권자들은 42%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유권자들은 7%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3일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대회를 열었지만 득표 집계 과정의 수치 불일치 등으로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에서 아이오와주 내 1,700여 선거구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결과와 1차와 2차 투표 합산 결과, 그리고 후보별 할당 대의원 수 등 3개 항목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경선의 첫 시작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2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4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3,200명이 넘는 새로운 확진 환자가 추가되며 총 2만여 명이 넘는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서 64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숨지며 사망자 수가 총 425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 570여 명의 환자가 위독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베이성에 긴급히 마련된 병원에서는 3일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약 천여 개의 병상이 마련됐지만 어제만 2천 명 이상의 환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해 1,74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이를 성명을 내고 1조 2천억 위안, 1,74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축된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연휴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1월 31일로 예정됐던 주식시장 개장도 연기됐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식시장 개장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중동평화 구상의 일부 내용이 국제적인 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동평화 구상이 담고 있는 이스라엘 영토 관련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미국의 중동평화 구상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문제 제기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직접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 문제와 예루살렘 수도, 안보와 난민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유럽연합 EU와 협력해 지난 2015년 체결한 핵합의를 유지할 준비가 됐다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3일 테헤란을 방문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를 만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는 다른 당사국들이 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이 여전히 유럽연합과 충분히 교류하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사국들이 핵합의를 완전히 지킨다면 이란은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로 심각한 물가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만 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2월 4일 11,34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환율도 올랐습니다. 1월 말 달러당 8,650원이었던 환율은 2월 4일 기준 8,832원으로 올랐습니다. 버스와 트럭에 사용되는 디젤유는 7,250원에서 8,568원으로 뛰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1,800원에서 1,900원으로 올랐고 쌀값은 4,625원에서 5,670원으로 22%나 올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